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법치와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 국제사회의 입장 표명에 매우 고무돼 있다고 존 케리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연설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의 만남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각국 장관들과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일축한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세 나라 간 3자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새 장관은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강압적인 독자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아시아 태평양과 인도양에 대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체결한 난민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들을 터키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 재개와 유럽 방문을 원하는 터키인들의 비자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간 이 같은 합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독일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난민 문제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문제는 유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오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사로 나섭니다. 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와 도나 브라질 민주당 전국위원회 임시의장 그리고 총기폭력이나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숨진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연설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당대회 개막일인 어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 돼야 한다며 클린턴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자격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1월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며 클린턴 후보의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정책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도쿄 외곽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오늘 2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려 19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26살 우에마스 사토시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새벽 시간 장애인 시설 1층 창문으로 침입해 사람들을 흉기로 마구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범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해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의 차량에서는 흉기 여러 점이 발견됐으며 일부 흉기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시설에서 일했던 범인이 해고된 데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공항 입구에서 오늘 오전 연쇄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3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말리아 보안 관리들은 공항 출입문 앞에서 차량 두 대가 폭발해 13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유엔 평화 유지군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자살 폭파범이 폭탄이 실린 차량을 몰고 보안 검문소를 통과하려 했으며 그 뒤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차량이 보안군과 아프리카 연합군 가까이 접근해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오늘 수도 다카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전 과정에서 극단주의자 9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샤히들 호크 방글라데시 경찰청장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 자마툴 무자히딘 소속으로 추정되는 반군들이 이달 초 카페를 공격해 22명을 살해한 것과 비슷한 공격을 모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관리들은 반군들이 다카 외곽 칼리안푸르 지역에 5층짜리 건물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건물로 진입하려는 경찰에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라오스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 중인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은 북한 도발을 막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실질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 추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흐리고 비가 온 뒤에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자 라오스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어제 즉 25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25일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가 열리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회담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금 매우 중요한 현안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무책임한 핵활동과 무기화, 영내 안정에 대한 도전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장관도 한미 두 나라가 현재 북한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깊고 넓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이 최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케리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냄으로써 북한의 유일한 출로는 핵을 포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케리 장관과 윤 장관은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 방위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윤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 과정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윤병세 장관은 25일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19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핵 불용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아세안 대표들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2705 등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로 복귀해 6자회담이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25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우려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은 특히 북한의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실질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 중인 케리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란 점을 확실히 깨닫도록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번 주 자신이 참석한 거의 모든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적이고 깊이 우려스러운 행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북한의 행동은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리고 있는 라오스에서 중국은 한국엔 냉랭한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에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북한과 관계 복원에 나서는 신호탄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왕 부장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 측의 행위가 중국과의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고 말했고 윤 장관이 발언할 땐 손사래를 치거나 턱을 괴은 채 이야기를 하는 등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행동도 보였습니다. 반면 25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선 북핵 문제로 소원해진 양국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친선을 과시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 부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리 외무상을 친근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쌍무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커진 미중 갈등과 겹쳐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병세 장관은 25일 비엔티안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 양자회담은 관행화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냉전 시대처럼 북중로 또 한미일 이런 구도가 다시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그런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중 관계가 악화된 이유가 북한의 핵 개발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 복원은 북한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멀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 핵 개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기대에 미칠 수준의 핵 문제에 관한 진정성이나 전환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북중 관계가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 도발이든 장거리 로켓 발사든 무력 도발을 계속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책임대국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미한일 동맹이 강화되는 양상을 지켜보면서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북한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를 연출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과 북한이 각각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상회담은 힘들겠지만 고위급 인사교류 등 일정 수준에서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일정 부분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생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북한하고의 어떤 교류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에는 그것마저도 눈치가 보이고 예를 들면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강력한 집행을 감시 감독하고 또 그 밀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뭐 차단하고 막 이러한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박사는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고려해 북한 비핵화 요구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 부장이 보인 태도와 관련해선 사드가 실제 배치될 내년 12월까지 중국이 한국을 단계적으로 압박할 것임을 예고한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지역까지 선정한 상황이지만 사드가 구체적으로 한 번도 배치되지는 아직 않은 상황이어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거나 압력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무언의 또는 비공식적인 압력들을 굉장히 가중시키면서 한국의 입장 변화를 좀 촉구하는 이런 정도의 국면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죠.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도 중국이 한국 내부에서 사드와 관련한 이견을 증폭시켜 중국의 유리한 정책 변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2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렸습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지역 내 유일한 타자 협의체입니다. ARF는 어떤 협의체인지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수장들이 총출동하는 타자 안보 협의체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는 1년에 한 번 치열한 외교 전쟁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올해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ARF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과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10개국,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몽골과 스리랑카 등 기타 7개국 등 모두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RF는 회원국 외교장관들의 비공식 자유토론과 총회를 통해 아태 지역의 포괄적인 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거침으로써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최근의 주요 주제로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책,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올해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고,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각국 외교 수장들이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발언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ARF는 또 북한이 참여하는 지역 내 유일한 다자 협의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외교전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번 ARF에는 북한에서 리용호 신임 외무상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냉각상태에 있던 중국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열지 못했지만 올해는 리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을 열었습니다. ARF 회원국들의 입장은 자유토론에서 대부분 확인되며 의장국이 회원국들의 발언을 종합해 의장 성명을 작성해 공표합니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자국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그 해의 회장국을 상대로 치열한 설득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ARF를 계기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3국, 한국과 아세안, 그리고 한메콩 등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체의 외교장관 회의도 연쇄적으로 동시 개최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대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비핵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 보이고 있는 군사적 위협은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중간이 제재라며 한국으로서는 군사적 조치는 할 수 없고 대화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 2명의 출국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재 대상자인 베트남 주재 북한 외교관의 실명을 언급한 사실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의 김중정 대표와 최성일 부대표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조사를 통해 김 대표와 최 부대표가 각각 하노이 주재 북한 대사관의 3등 서기관과 일반 직원인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들의 출국 시점은 지난 1월과 4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김 대표와 최 부대표가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 중앙은행의 조사 결과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의 영업 허가증을 발급한 적이 없고 이 은행이 베트남에 존재하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행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대리인으로 표기돼 있는 이들 두 명의 명단에서 베트남 지사를 뺀 단천 상업은행 대리인으로 수정할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지난 4월 김 대표와 최 부대표가 베트남으로부터 사실상 추방 통보를 받아 출국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두 명은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3월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최 부대표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관여했다고 지적했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들이 동남아 국가에 수출한 무기 판매 대금을 회수해 직접 평양을 오가며 현금 운송 등을 담당해왔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베트남 정부는 최 대표에게 출국을 통보했고 이에 앞서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월 베트남을 떠난 김 대표는 사실상 추방 통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함해 법 집행기관, 공항 항만시설 등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써 수출입과 금전거래, 입출국 등 분야에서 대북결의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베트남은 책임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 63주년을 앞두고 어제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6.25 한국전쟁 중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국의 애국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에서 미군 7,800여 명이 실종됐다며 미국은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실종 미군 유해 발굴 노력 등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점령과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날 번영된 현대 국가로서 빛이 난다며 5천만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으며 역동적인 민주주의와 경제 체제에서 그들의 꿈과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파트너가 있음을 항상 인식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한 동맹에 대해 우리의 지속되는 우정과 깨지지 않는 동맹은 공통으로 지닌 믿음과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에 의해 지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적의 비행기를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반항공 방어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에 구축될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반항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북한 정세평가와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이 반항공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번개 5호라 불리는 KN-06 신형 지대공 요격 미사일 발사 현장을 지도했으며 지난 5월엔 국가 반항공 방어 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반항공 방어체계 구축에 열을 올리는 건 한국에 배치될 미사일 방어체계에 자극을 받은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항공 능력이 우리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 방어력을 높이겠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방어력을 높이는 수단이 뭔가 하면은 이제 걔네들 이제 미사일 쪽으로 집중적으로 항공 능력을 높이겠다라는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KAMD 뭐 또 사드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걔네들도 반항공 체계를 구축하겠다. 라는 그런 논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호령 박사는 북한이 지난 2013년 300mm 신형 방사포 발사 이후 반복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 200km 사정거리 향상과 유도장치 탑재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면서 올해 말 실전 배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300mm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 역시 국가 반항공 방어체계 범주에 들어간다는 게 이 박사의 설명입니다. 또한 장사정포와 잠수함 수중 침투 등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의 강도와 규모 역시 매년 증대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방비가 한국의 30% 수준인 100억 달러가량이며 전력 증강비도 한국의 40%에 달한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6월부터 200일 전투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료와 자재가 없어 공장 가동률이 20, 30%도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일감 없는 주민들은 농촌 지원과 양묘장 확장 공사 등에 내몰리며 시간을 때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전국의 수림화를 위해 200일 전투 기간에 종업원 한 사람이 1,000그루씩 관리하는 양묘장을 모든 공장과 기업마다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김정은 집권 5년 차인 올해 상반기에 590여 명이 탈북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충실한 대북 제재 이행이 의심된다면서 지난 4월 대북 제재 이후에도 북한의 쌀값과 환율 등이 매우 안정적인 만큼 아직 대북 제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태평양에 괌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 상반기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영국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인권 우선 대상국 상반기 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이 상반기에도 계속 국제적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고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더욱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지난 2월에 부과한 70일 전투로 건설 현장 등에서 온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며 정기적으로 정치 모임에도 참석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200일 전투를 발표해 주민들은 오는 12월 17일까지 그 같은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이동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억류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북한의 독립적인 사법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북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체포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과 방북한 BBC 기자를 구금했다 추방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상반기에도 인권 문제 관련해 국제사회와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이 국제사회의 결의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이 계속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 외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30개 인권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올해도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경제에서 특히 건설과 서비스 부문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벤저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Situation overall is slightly worse, especially given the global commodity prices and how they've declined in the past few years.
So again, 지난 2년 동안 국제 원자재 값이 크게 떨어지고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지하자원 수입을 줄인 게 가장 큰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철광석과 석탄 등 지하자원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한국은행의 발표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surprising given the impact on China's trade of lower commodity prices internationally, particularly for coal and iron, which are the largest mining exports to China. And
지난해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았고, 특히 지난해 중국 측 상황이 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That the decline in Chinese construction with their own economic troubles contributes to North Korea's.
뱁슨 전 고문은 중국 경제, 특히 건설 부문이 부진해지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것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전반적으로 하강세를 보였지만 그 안에서 일부 상승세를 보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특히 건설 부분이 흥미를 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onstruction sector is very interesting. It's interesting that the Bank of Korea noted that it keeps growing because I think that
한국은행 발표에서 건설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건설 부문과 함께 성장세를 보인 서비스 부문을 지목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이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돈주나 장마당 같은 시장 경제 요소가 북한에서 확산하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올해 북한 경제는 중국의 상황이 계속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이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also think though that the domestic efforts to push their own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the labor mobilization campaigns that we've seen this year, the 70-day campaign.
북한이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 같은 노동 독려 작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BOA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올해도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경제 통계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놀란드 부소장은 북한 관련 통계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특히 장마당 같은 비공식 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는 한국은행의 추정과는 달리 북한이 지난해 훨씬 큰 성장세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CSIS의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북한 경제와 관련한 통계를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 추세, 즉 북한 경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략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소개해드릴 탈북자는 지난 2010년 러시아에서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앤드류 조 씨입니다. 앤드류 조 씨의 첫 번째 사연, 선교사가 된 벌목공,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자 앤드류 조 씨. 그의 인생을 숫자로 말한다면 북에서의 30년, 러시아에서의 10년,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는 미국에서의 7년의 시간입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자유의 땅을 밟지만 그는 러시아에서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탄 탈북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옆에 지나가는 그 음료수나 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앉아서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어디 뭐 출장자인가 하고 이제.
사정 모르는 사람들한텐 평범한 한 여행자의 잡담 같을 텐데 앤드류 조 씨에게는 목숨을 걸고 택한 미국행을 떠올리는 애교 섞인 고백입니다. 2010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극적으로 진입해 미국 망명을 결정하기까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40대 탈북 남성 앤드류 조 씨.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10년 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북한에서 러시아행 기차를 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로 들어올 때는 그 나라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많은 이제 호기심, 예, 우효감 이런 걸 가지고 그때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뭐 북한에서 처음으로 이제 외국을 밟는 순간이니까 그때는 정말 종막 속에 내가 지금 잠겨 있는 듯한 그런 예.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딱 봤을 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딱 밟았을 때 그때 느낌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혀 달랐죠. 러시아에서 이제 미국 땅을 딱 그 비행기를 탔을 때는 아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 아 진짜 이제 내가 미국으로 가는구나. 아 이게 미국행 이제 비행기인가? 러시아와 미국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이제 환경이나 이제 날씨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혈기왕성한 32 나이에 북한을 떠나는 그의 심정은 세상을 향한 갈증과 꿈 그리고 다신 집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갔다 이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시체돼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이게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아 이제 가면은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언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약할 수 없는 길이다.
마치 먼 사냥길을 떠나는 사내의 심정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2010년에 그는 조국을 등지고 미국 망명길에 오른 탈북 난민으로 신분이 달랐습니다.
우리 지금 난민 가슴에 이제 난민 표를 이게 목에다 걸고 그린 색깔.
이름 적혀 있어요, 선생님.
있죠, 거기다.
본명이.
네, 본명이 적혀져 있고.
앤드류라는 미국식 이름은 러시아에서 살았던 시절 안드레이에서 따온 겁니다. 러시아 벌목공이었던 안드레이. 그가 러시아에서 보낸 10년의 삶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안드레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러시아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앤드류 조 역시 194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러시아 해외 노동자 파견에 동참한 중간 성분인 북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굶주림이 뭔지 알기에 늘 먹고 살 고민을 해야 했던 그가 국경 넘어 세상 밖으로 눈길을 돌린 건 외국물 좀 먹은 지인들의 부추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같이 사니까 나갔다 들어온 분들은 꼭 한마디가 그런 말을 해요. 한번 나갔다 와라. 그러니까 세상을 한번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에다 해외 나가면 돈 좀 만질 수 있다는 당국의 선전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도당이나 이런 그 관련 부서들이 이제 하는 말이 러시아는 정상적인 나무 생산에 들어갈 것이며 거기서 나오는 월급은 루블리로 현찰로 지불되고 한 달에 못해도 300, 250에서 300불은 번다. 3년 동안 내가 안 먹고 좀 모으면은 못해도 10,000불은 가지고 나오겠지. 뭐.
바깥 세상 구경만큼 돈벌 욕심이 커진 마음은 이미 러시아행 기차를 타고 있었을까요? 순종적인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랐고 그는 3년 뒤 돌아올 결심을 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러시아 틴다 임업소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만 달러라는 꿈같은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북한 당국의 거대한 사기극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현실은 다른 현실이죠. 한 달에 300불이는커녕 100불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해 이래도 형편은 같은가요?
네, 올해도 똑같아요. 북한 노동자는 노동자 아무리 그 달에 생산을 많이 했어도 300불 밑으로 줘야 된대요. 버는 거는 맞지만 안 주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버는 액수에서 북한 당국이 40% 떼가고 연합기업소와 사업소가 25%, 15%씩 또 떼가니 고장 남는 건 홀쭉한 봉투에 담긴 100달러도 안 되는 돈. 어찌해도 돈 벌기 어려운 이런 현실은 앤드류 조 씨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사업소를 나온 순간 탈북자가 된 거네요.
예, 나온 실지는 북한을 떠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업소를 이탈해서 이탈자로서 돈을 벌어 가지고 다시 북한을 들어가려고 하는
탈북자든 이탈자든 쫓기는 신세는 마찬가지.
사업소를 이탈하셨을 때 돈 좀 벌어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다 누구나 나와서 이제 돈을 좀 벌어서 다 누구나 북한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기에 작심하고 간 곳은 중국 국경에서 30km쯤 떨어진 러시아 동쪽 끝 하바롭스크였습니다. 그곳에서도 북한 사람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상당히 매일매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왜 위험한가면 이탈자들을 잡으려 계속 그 조가 러시아 전 지역에 계속 이제 다녀요. 또 러시아 경찰도 피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그 바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청소나 또 다른 사람들 뭐 집에 가서 땀을 파준다거나 돈을 제대로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버텨야지. 아니 돌아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심을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들어가도 처벌받고 들어가자니 또 돈이 없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직 러시아에 많아요. 10년, 20년 그런 식으로.
어디서 객사를 해도 아무도 모를 그런 신세가 된 건지. 하지만 예기치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1년 하바롭스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조선족.
저는 바로 연변 조선족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 선교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만나게 된 목적은 이제 일 때문에 교회 어떤 건축 일 때문에 만나게 돼서 그 교회 건축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날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선교사가 되게 한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뭐 돈이나 어떤 일보다도 제 생각이 이제 바뀐 거는 거기서 이제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고민하고 생각한 게 이제 북한 체제, 독재 체제였다는 것을 그때야 저는 알았죠.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러시아 정착 생활. 한마디로 기독교 전도사로 살았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써내려간 수기에는 러시아에서의 10년의 삶이 적혀 있는데요. 일단 그의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도 돈벌 욕심에 조급하지도 않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왠지 나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없었고 불안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선교사 사모께서 자신이 보시던 낡은 성경책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성경을 통독했고 밤이면 선교사님과 한자리에 누워 성경 이야기, 남북한 이야기, 또 즐거웠던 소꿉장난 시절의 이야기들로 밤을 새며 잠들곤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에게 북한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하나의 그런 우식을 깨우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그 신앙을 가지면서 사명감을 갖고 북한 사람들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신앙 서적이나
가족에게 돌아갈 마음을 접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조 씨는 하바롭스크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작게 건물을 빌려 마련한 신학교의 신학생이 됐고 또 전도사가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파송한 형식으로 선교사 임명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제가 즐겁고 기쁘게 시간이 정말 어떻게 한 시간 한 시간 그러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모든 삶 가운데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북한을 떠나 동토의 땅 러시아에서 인생의 황금기 같은 30대를 보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를 피해 다녀야 하는 살얼음판 같은 현실이었지만 불법 이탈자로 러시아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북한 선교사가 되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늘 첫 순서로 벌목공 출신 탈북자 앤드류 조시의 사연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앤드류 조시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일고 있다고 하죠. 오늘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부터 부산과 울산 지역에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200여 건의 악취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부산시와 울산시가 원인 찾기에 나섰는데요. 대형 유조차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아닌지 가스가 아닌지 혹시 가수를 처리하는 종말 처리장의 악취가 아닌지 선박, 군부대 등으로 확대를 해가면서 그 원인을 조사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괴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부산 광안리에 수십만 마리 개미떼가 출현했다. 지진운이 나타났다. 어느 지역은 갑자기 온천수가 솟구쳤다. 이런 이야기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시민들을 불안케 만드는 지진 괴담으로 퍼졌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이라면 얼마 전에 울산 앞바다에서 있었던 지진을 경험했던 곳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 불안감도 그 여파로 좀 확대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소문이 아니라 뭐 어떤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자료까지 인터넷에 나돌면서 전문가들이 나서 사실 확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황가스가 아니라 천연가스는 색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악취가 나는 가스는 가스가 어떤 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바닷가 백사장에 나타났다는 개미떼, 이 관련 영상을 판독해도, 그러니까 뭐 해안가를 비추는 영상을 판독해도 그런 개미떼는 확인하지 못했고, 소문은 많이 났지만 실제 봤다는 목격자는 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도로에 솟구쳐 타는 온천수도 확인을 해보니까 뭐 어느 지역에 배관이 낡아서 터져서 생긴 사고였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지진운, 기상청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냥 흔한 종류의 구름이다. 이런 답변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나섰다는데 하루빨리 가스 악취의 원인을 찾아야 불안이 좀 잦아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오늘 오전에 일단 그 국민안전처가 환경부, 산업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을 참여시켜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전문가들이 해명을 하고 있지만 지진 전조 증상이 아니라는 거 더 명확하게 이유를 밝혀야 필요가 있다 의견을 모았고요. 가스나 어떤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좀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 이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빨리 확실한 내용이 밝혀져서 불안감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로 인한 사망자 소식이 또 들리는군요.
네, 뭐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또 탈진에 이르게 하는 찜통 더위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잡는 더위입니다.
네.
올 여름 벌써 더위로 인한 온열 사망자가 5명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각 병원의 응급실을 토대로 해서 온열 관련 질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5월 하순부터 7월 24일까지 열사병 등 그 온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539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온열로 인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피해자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에서는 이 논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고령자가 많은 만큼 건강에 더욱 유의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가축들도 애를 먹고 있군요. 이 130만 마리나 되는 가축이 폐사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네, 뭐 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지만 가축들은 그나마 피해 있는 사육장 안이 또 가마솥입니다.
네.
살인적인 무더위에 가축들도 아주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뭐 축사에 주인들이 나서서 물을 뿌리고 뭐 대형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가동을 하고 있지만 이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양계장에서는 최근 사흘 동안 500여 마리의 닭이 폐사를 했고요. 냉기를 잃은 양어장, 이 수온 때문에 1년생 잉어가 물에 떠오른 곳도 많았습니다. 가축 재해를 보상해주는 그 농협의 손해보험이 있는데요. 지난 25일까지 무려 134만 1820마리의 닭과 오리, 돼지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축 피해를 합치면 그 엄청난 폭염 피해가 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군요.
네,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그 가축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많아지면서 이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여름에 보상 규모가 한 249만 마리, 역대 최대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 피해 접수 20일도 지나지 않아서 130만 마리가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한국에서 여름철 최고 전력 사용량 기록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하루 만에 다시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여름철 최고 수치인 8천만 킬로와트를 넘어서서 8,022만 킬로와트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8,111만 킬로와트를 뛰어넘어 사상 여름철 최고 전력 사용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참 서울이나 이곳 워싱턴이나 무더운 날씨로 어려움이 많네요.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650년 전 바다에 묻힌 타임캡슐 속 보물들을 공개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전시품의 수가 무려 2만 점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650년 전에 바다에 묻혀 있었던 타임캡슐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보물선이라고 불리는 신안 해저선입니다.
네.
고려 말기인 1329년에 그 중국 저장성에서 일본 그 후쿠오카로 향했던 대형 선박이 서해의 신안 앞바다에 갯벌에 갇힌 채 발견이 되는데요. 이 배에서 청나라 도자기, 그릇, 향신료, 뭐 동전 등 엄청난 양의 물품이 발견된 겁니다. 발굴해서 건져 올리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선 속의 유물들을 오늘부터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박 한 척에서 나온 유물이 2만 점이 넘는다니까요. 정말 보물선이라고 할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보물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1975년 여름이었습니다. 청나라 도자기 6점이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 것부터가 시작이었는데요.
네.
중국의 원나라 때 만들어진 청자가 나오면서 한국 고고학자들이 수중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 배가 보물선으로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자기, 그릇, 금속품, 향신료, 건져 올린 것이 모두 2만 4천여 점이었고요. 동전이 무려 800만 개, 28톤이나 됐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여러 차례 관련 전시가 조금 있었는데 그때까지 공개된 것이 전체 한 5% 정도인 천여 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가요. 올해가 이제 발굴 40주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유물 가운데 전시가 가능한 2만 300여 점과 함께 동전 1톤 이것들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 특별관을 마련해서 신안 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반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그 유물 속에 목관이라든지 인장, 글자가 새겨진 그 저울추가 있었습니다.
네.
그 목관에 보니까 언제 이 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어느 정도의 물품을 보내는지 관련된 내용이 기록돼 있었는데요.
아, 네.
발견 유물 속에 그 일본에서도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일본식 장기판과 장기말이 나왔습니다.
네.
남학신도 함께 발견됐고요. 그래서 당시 배에는 일본인 선원들도 타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14세기 동아시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시회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60여 점을 보내서 협력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한 전시회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최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내년이면 창설 반세기를 맞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